10장 4절부터 12절을 남자 성도 한 절, 여자 성도 한 절 마지막 같이 읽읍시다. 남자 성도부터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치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여인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다같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성행 집사님이 기도 이 말 구절을 기도로 인용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진중하게 좀 심각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질문에 부딪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늘 우리는 이리 치고 저리 치는 부딪히는 인생을 살기 마련입니다. 성도라면요.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전혀 뭐 크게 변함이 없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게 일순간에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변했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우리 모든 생활 스타일이 다 변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존재가 변했고 이제 그 존재에 합당하게 살다 보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악된 습성과 그와 같은 질서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늘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배하고 있는 그 질서들을 몰아내고 물리치고 하는데 굉장한 우리는 그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눈물도 흘려야 되고 고통스러워해야 되고 신앙생활이 마냥 즐겁고 막 방방 뜨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본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뭔가 내 안에는 기쁨이 없고 늘 믿음은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 분간해내기가 쉽지 않고 늘 우리의 머리와 가슴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머리와 가슴과 닮아 그쪽으로만 고민하고 시간을 빼앗기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본문을 맞닥뜨리면 대단히 우리는 두렵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성도로 산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만만치 않은 위협과 이 도전에 맞서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 세속적인 삶과 늘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늘 고민하면서 그렇게 신앙이 단련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가며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사실 허다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성도의 삶은 전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6장에 왔는데 1장부터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했던 그 표현들만 제가 모아볼게요. 2장 1절,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2장 3절,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3장 1절,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3장 6절,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아라. 3장 12절,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3장 13절,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4절,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4장 14절,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여러분, 지금 이 표현들이 단순히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아무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단어들이 아니에요. 치열하게 전쟁 가운데 있는 그 성도의 삶, 매일매일 싸우는 삶, 믿음 지켜보려고 애쓰고 살아가다 보니까 치열하게 내 마음을 가만두지 않는 그 세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늘 매 순간순간 의심케 하는 그 세상의 가치들의 도전 앞에 맞서는 성도의 현실입니다. 이런 반복적인 어구들이 주는 시사하는 바는 신앙생활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성도가 살아내는 이 현실들은 절대 만만치 않는 현실들입니다. 그 현실은 현실들을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운명과도 같습니다. 성도가 되었다면 이것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피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그냥 몸으로 부딪혀야 하는 찢기고 상처 입는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그냥 밀고 가는 거센 파도들이 끊임없이 쉼없이 우리에게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냥 앞만 보고 예수 붙들고 믿음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에요. 어느 정치인이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결코 내릴 수 없는 호랑이 등에 탔다고. 그게 운명이라고 자기의 멋있는 표현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찌 보면 결코 포기하거나 내리거나 놓아버릴 수 없는 십자가 위에 올라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인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원 얻은 자라면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다만 현실을 즐겁고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의 운명을 마감하는 것. 여러분, 달리 바꿔 말하면 그렇게 살다 가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서 그분의 그 은혜와 풍성하신 영광을 십자가를 경험해서 그 은혜에 구원 얻었으면서 그 정도로밖에 살 수 없는가. 물론 우리가 뭐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하는 삶에서 다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아이고 하고 부르짖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하는가.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세상 그 어느 곳으로도 놓거나 포기할 수 없는 고귀한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붙들고 우리의 주어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탐구, 그분의 위대하심이 또 그분의 그 영광의 어떠하심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는 매 순간을 알아가도록 애쓰고 수고하면서 우리의 온 힘을 다 쏟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모든 우리의 시간을 그분께 집중시키는 것. 그게 쉽지는 않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까지 이렇게 히브리서를 쭉 기록하면서 그는 뭔가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력한 믿음에 사로잡혀서 확신에 사로잡혀서 한절한절 써내려가고 써내려오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핍박과 또 여러 가지 환난 앞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또 유대교로부터 다시 회귀해 가려고 하는 배교하는 이 성도들, 성도라고 하기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안타까움과 또 경계를 가지고 또 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위대한 권면을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분명 이 히브리서의 독자 유대 크리스찬들 중에 개중에 일부는 믿음에서 탈선했습니다. 떠내려갔습니다. 떠나갔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들 중에는 복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자들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배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배교. 이 배교한 그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일제 시기에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목숨 걸고 믿었고 그때 당시에 배교의 핍박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세기에 유대 크리스찬 성도뿐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그리고 그리스, 터키, 로마까지 전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 교회가 도전받는 가장 큰 위협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단입니다. 그때 바로 당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당시에요. 첫 번째는 이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생긴 것은 배교입니다. 배교.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우리가 얼마나 그 당시에 배교가 심각했는지 얼마나 많이 성경이 특별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입니까? 한번 그걸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인용해온 대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디모데전서 마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리아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 디모데전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이 배반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데살로니고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마지막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노가 있느니라. 네, 여기 보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초창기 그러니까 50년대 초반이고 이 디모데후서는 60년대 중반 대략 한 15년의 텀을 두고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발생되었던 문제 배교였습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공동체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갈기갈기 하나 된 공동체를 찢어놓고 떠나는 겁니다. 바울은 심지어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중에 특별히 등장하는 저 후메네오와 빌레노 악성 종양같이 공동체 안에서 이들은 그들이 내뱉는 말은 망령되고 헛된 말이고 경건하지 않고 공동체의 신앙 질서를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그들이 4절,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차는 지금 여기 진술된 표현들을 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는 자 같대요. 하나님의 은혜도 은사도 많은 것들을 경험해봤던 사람. 그런데 6절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도 타락한 자들은 입니다. 그러고도 타락한 자들은. 일단 4절부터 8절까지 쭉 나오는 배교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이야기하면 우리 스크린을 한번 보여주시면 배교자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긴다. 둘째, 십자가를 욕되게 한다. 셋째,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불이하다. 지금 이게 요약된 겁니다. 8절까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 은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욕되게 한다.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십자가를 욕되게 하고요. 마지막 그의 삶에 맺어지는 열매를 보면 아까 말했듯이 말과 행실에 경건치 않고 망령되고 결국 오늘 본문의 말로 표현하자면 그의 삶의 열매가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는 가시와 엉겅퀴는 좋은 땅에서 그것들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그것은 땅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허무한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고 종국에는 불에 던져질 것들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 그의 열매, 삶의 열매가 그런 것들이에요. 바로 그런 자들이 누구냐? 타락한 자들이다. 배교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배교 전과 후는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죠.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빛도 맛보고 말씀의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성령의 또 참회한 경험도 있어요. 영적으로 뭔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배교 전에는 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다가 어느 순간 배교로 돌아섰을 때 그들의 배교 후의 모습은 서슴치 않고 신성 모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반하고 또 그들의 말과 행실에 독초와 쓴뿌리가 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사실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체크하는 게 뭡니까? 도덕적으로 우리의 실패, 신앙적인 냉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믿는 게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내가 과연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가 구원은 커녕, 뭐, 천국에는 커녕, 뭐,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은 어찌 될 것인가? 막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그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배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반적인 여러분이 경험하고 또 확인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확인해 오셨던 그런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될 수도 있는데 그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어떤 말씀도 무겁게 여기지 않고 거기에 자기의 삶의 순종을 더하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죠.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은 교회 밖을 나가면 다 공허한 곳에 흩어져 버리죠. 삶의 기준이 말씀인커녕 자기가 필요할 때 주어 듣는 언제고 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좋은 글귀의 모음 정도로 성경을 생각하는 자들. 성령의 충만,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런 것도 과거 옛날 그 몇 년 전, 몇십 년 전 내 어렸을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경험했던 그것 추억으로만 생각하고 지금의 신앙생활에는 어떠한 기쁨도, 감동도, 기대도 또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없는 뭐 그 정도면 우리가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심하게 교회는 다니는데 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복음을 거부하면서 온통 세상적 가치로만 충만해져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복음은 찾아보기 어렵고 세상의 논리들로 가득 차서 사사건건 공동체를 흔들며 불만을 토로하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걸림돌로 서 있는 성도. 좀 더 심하게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기를 스탑하고 하나님 믿어보니까 별거 없더라라는 게 그의 삶의 증언이 되고 그리고 그는 믿음에서 떠나 다시는 교회로 발을 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 뭔가 이 늘 신앙의 뜨거움이 있고 열심이 있고 하나님에 향한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자들마저도 우리가 4절, 6절을 읽으면 이게 나를 향한 말인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4절, 6절은 대단히 역사적으로도 오랫동안 논쟁이 되었던 본문이죠.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 칼빈주의, 지난번에 뭐 튤립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칼빈주의는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는 개혁주의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맞서서 그 당시 싸웠던 주의가 알미니안 주의예요. 알미니안 주의는 구원을 하나님이 주는 건 맞지만 성도가 삶에서 거룩함을 실패하고 타락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는 구원에서 유기된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의 구원은 빼앗긴다. 실패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자들이에요. 물론 우리는 칼빈주의, 그러니까 개혁주의의 신앙을 견지하고 믿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구원하기로 작정했고 구원한 백성은 결코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우리가 주의를 보고 또 말씀을 볼 때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그들 중에 배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 알미니안 주의가 좀 더 설득력 있는 것처럼 보이죠. 행위가 악하면 그가 받은 구원을 빼앗길 수 있다. 몇 개월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스티브 파라가 쓴 Life Strong이라는 그 책에서 척 템플턴과 브론 크로포드에 대한 D.L. 무디와 함께 예화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1940년대 부흥을 주도했던 위대한 설교가들, 한 설교할 때 몇만 명이 모여서 회개하고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그들이 10년 후에 거기에서 떠나 한 사람은 방송사 해설자로, 한 사람은 자동차 딜러로 마지막을 비참하게 여관방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죠. 과연 그들은 구원 받았을까라는 문제들. 여러 가지 질문들을 그런 우리의 눈에 보이고 또 듣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것에 빗대어 보면 정말로 잘 믿다가 신앙에서 탈선해서 믿음에서 떠나면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히브리서 3장쯤에 몇 장이었죠? 우리가 앞서 봤을 때 3장 12절, 14절 볼 때 이미 약간 이 본문을 끌어와서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다.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은 결코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타락한 자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들은 변절자요, 반대자요, 배교자였습니다. 복음과 십자가를 공개적으로 대적하고 신성 모독을 했던 자들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대적하기로 굳게 결심한 타락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다시 회개케 해서 구원을 얻기에 불가능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들의 삶이 어떤 헌신되었던 온갖 그 크리스찬의 지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진정 그들은 구원 얻은 자가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에 잠시 심취해서 기독교에 들어와서 그 신앙을 탐구했던 자들임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어느 일정의 시간을 머문 뒤에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고의로 돌아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금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에 그들이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이 당시 기독교에 매료되거나 그 기독교가 증언하는 그 신학들이 심오해서 아테네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고 바울이 복음을 증언할 때 그가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길거리 철학자들처럼 한 사람으로 여겨서 그에게 몰려들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학에 침취해서 교회에 심취해서 교회에 들어왔다가 다시 거기서 떠나는 자들입니다. 그러고 그때 다시 자기들이 왔던 길로 혹은 다른 곳으로 떠나갈 때 그냥 떠나지 않고 기독교에 몸담았던 그 기독교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단절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만 제안을 하면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왔어요. 그런데 이들은 애초에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기독교에 와서 기독교의 진리들을 잘 배우다가 뭔가 이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도 같이 참여하며 경험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핍박이 오고 유대교가 거세게 몰아붙일 때에 그들이 이 믿음을 놓고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면서 그냥 가지 않고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대단한 반발심을 가지고 떠나는 거죠. 계몽주의 이후에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 무엇이 열렸냐면 이성에 주목했습니다. 이성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은 시대가 돼버린 거죠. 이성이 객관적이고 진리를 정의할 수 있을 만큼의 위대하다.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투입이 되었고 19세기, 20세기 초까지 여러분 그 많은 신학자들 중에는 처음에는 그러지 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천재적인 신학자 연구가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도리어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꾸며진 자라 이렇게 선언하고 나섭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무식해서가 아니에요. 온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일생을 다해서 성경을 연구했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른 결과가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보자라고 접근을 했다가 그들의 인생을 일생을 다해서 연구한 결과 아 예수는 없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선언하고 주장하고 설득하는 내용들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렸고 또 그들이 때로는 그 믿음에 파산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연약해지고 핍박이 거세지고 환난은 두렵고 당장 먹고 살 길은 없고 그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유대인들로부터 들려오는 그들의 회유는 달콤했을 겁니다. 바로 본문은 바로 그 두 대상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예요. 배교자들에게는 강력하게 그들은 결코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그 길로 가버린 가시와 엉겅퀴로서 장차 심판받을 자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9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그들은 그렇고 그들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면서 그들의 영향력 때문에 자기가 가진 믿음을 의심하고 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제 진짜 구원 얻은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는 내가 안다. 너희의 행위를 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10절에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으로 섬겼던 그 열매들을 보아 내가 안다. 너희들은 저 배교자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만 그거예요. 저 사람이 구원 받았냐? 그렇지 않느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 도장 찍듯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같이 예수 안에서 구원 얻은 자들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 열매를 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그 어렵고 힘든 핍박과 환난 배고픔 속에서도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함께 몸부림치는 성도를 향해서 팔을 벌리고 껴안으며 고난의 그 현실들을 묵묵히 견뎌가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내가 안다. 너희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있는 걸 안다. 그래서 나는 간절히 원한다. 그게 11절, 12절이에요. 간절히 원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에 요동하지 말아라. 배교자들이 있고 오만 이 그 우리의 믿음을 회책하고 흔들려고 하는 어떤 일이 도전이 우리의 앞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가진 그 믿음, 십자가 놓지 말아라, 붙들어라 하면서 11절, 12절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신앙으로 이 배교라고 하는 이 열매 맺는 그들을 향해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고, 그리고 지금 회심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이 기독교로 회심한 이 유대 크리스찬 공동체를 향해서는 결코 포기하지 마라. 믿음에 확고히 서서 끝까지 신앙 붙들어라. 과거 유대적 신앙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욕을 보이는 저들과 달리 너희는 끝까지 견뎌라.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끝까지 붙들어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 세상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거룩함을 세상 앞에 증언하는 겁니다. 거짓되고 타협하려고 하고 회유하려고 하는 그 세상 가치들 앞에서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죄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열매를 맺게 맺는 그런 성도의 영광스러움에 우리는 우리의 운명으로 던져진 그런 자들인 것이죠. 예수 십자가의 은혜의 결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자는 배교자와 달리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증거가 그러므로 어떤 신비롭고 한번 어떤 경험했던 이런 것들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는 거듭났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다시 태어났다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듯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그 자람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인내와 견딤이 필요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을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끝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붙듦이라고 하는 것, 견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 안에 자기를 단단히 붙들어 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에 즐거움이 없고 또 신앙생활이 뭔가 이 감동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믿음의 끈이 풀어져서 이렇게 느슨하게 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끈을 늘 우리는 단단히 붙들어 매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붙들어 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구절에서처럼 구원에 속한 것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는 구원을 얻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확신해 주듯이 그 확신 속에서 10절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를 향한 사랑에 집중해야 하고 11, 12절에 보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않고 믿음의 오래 참음으로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을 본받아 부지런하고 또 그 풍성함에 이르도록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것은 요청하는 현재 진행형으로 현재형으로서 굉장히 강조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선언이에요. 끝까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11, 12절을 약간 좀 수정해서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너희 각자가 동일하게 소망의 풍성함을 향한 부지런함을 끝까지 보여주며 게으르지 않고 오직 믿음과 인내로 약속들을 물려받은 이들을 계속 닮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노라.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의 어떤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값없으신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에 여러분을 늘 매일처럼 붙들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거룩함으로 세상 앞에 설 수 있고 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유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헐거워진 믿음을 다시 한번 단단히 붙들어 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특별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우리가 품는 꾸는 꿈보다 훨씬 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은 영광스러움을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결코 흔들리거나 연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각자 각 가정을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 밝히 보여 소망을 그곳에 두고 주님 붙들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